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을 두고 우리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그 해결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당국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해달라 제안한 겁니다. 일본에선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호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곤 있지만 다만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면 우리 정부만 큰 부담을 떠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초기부터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우리 기업 포스코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하며 8개월 넘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그 해결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해결책에 대한 호응으로 과거 담화의 계승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박진 장관이 일본이 김대중 정권에서 발표한 선언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면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낮춰 제시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해결안에는 쟁점이던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해결책을 발표하는 데는 윤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서두르다가 일본에 제대로 된 사죄 없이 협상이 마무리될 거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일본의 반응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준석 기자입니다.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과거 담화 계승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선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선언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배상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대신 자국 내 경제단체에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 내 회원 기업들에게 한일 협력 사업을 위해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한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요리요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번지를 허다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반응이 부족할 경우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우리 정부에만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서울대 병원장에 김영태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앞서 공모를 거쳐 올라간 최종 후보 두 명을 대통령실에서 반려하면서 2차 공모가 이어졌고 9개월간 공석이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김현수 전 서울대 병원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 병원장 자리는 9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김 전 원장이 그동안 원장직을 대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난 지 3개월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병원장 최종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반려했습니다.
대전 사유는 네, 개인적인 정보들이라 네,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좀 그렇고요. 네, 개인들한테는 그때 통지를 했었어요.
결국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다시 후보를 공모했고 역대 가장 많은 11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 김영태 교수와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관 소화기 내과 교수가 최종 후보에 올랐고 김영태 교수가 대통령으로부터 병원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장은 차관급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분당 서울대병원, 강남 헬스케어센터, 서울 보라매병원의 원장 인사권 등을 행사합니다. 김영태 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서울대 병원장 후보가 한 차례 반려되고 다시 공모하는 과정에서 내정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 그러니까 병원장 자리가 9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최종 후보 2명을 추렸던 지난해 8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박재현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정승용 서울 보람의 병원장을 교육부에 추천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후보는 여권 유력 인사와 가깝다는 언급을 하고 다녔고 대통령실과 연이 있는 후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두 후보를 모두 반려했고 새로운 최종 후보로 김영태 교수와 김병관 교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정자로 거론됐던 후보가 반려된 일이 처음이었고 또 추후에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왔고요.
네, 병원 안팎에선 이번에 새로 선임된 김영태 교수도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김병관 교수가 서울 보람의 병원장을 연임하고 현재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직을 지낸 반면 김영태 원장은 부원장이나 기조실장 등 굵직한 보직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서울대 병원 측은 이른바 대통령실 의중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다르게 서울대 병원만 병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국립대 병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데요. 서울대 병원장과 서울대 치과 병원장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런데 병원장 선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이런 잡음이 생긴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금의 병원장 선출 방식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제 병원장의 선출이 안 되면서 왜 무엇 때문에 다시 뽑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럼 언제까지 뽑는 건지 또 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병원장 공석이 이어지는 동안 서울대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큰 공공병원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거나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병원장 후보 선출에 직원과 환자 단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법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경영권 다툼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카카오는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내부에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SM 경영진은 신규 주식과 전환 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의 9% 지분을 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주주 이수만 씨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어제 법원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SM 경영진이 주식을 신규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현 최대 주주 하이브가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최근 갤럭시아 SM으로부터 1%를 더 사들이는 등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향후 인수하기로 한 이수만 씨의 남은 지분까지 더하면 하이브의 SM 지분율은 20%에 이릅니다. 반면 카카오는 다급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법원 결정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보다 비싼 가격에 공개 매수를 진행하거나 대형 주주들의 지분을 획득하는 방안 등입니다. 카카오는 해외 펀드로부터 9천억 규모의 투자금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차기 경영진이 선임되는 주주총회도 변수입니다. 여전히 소액 주주 지분율이 60%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세에 몰린 SM 경영진이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와 SM 경영진의 여론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SM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카카오가 지분 확보를 포기하거나 하이브와 끝내 손을 잡을 거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라도 너무 오른 배달비를 취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2,000원 안팎이던 배달비가 요즘 6,000원 혹은 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음식값만큼을 배달비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이 배달비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00원, 9,400원, 1,800원. 최근 가파르게 오른 배달비입니다. 시민에게 적정한 배달비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3,000원 정도면 이제 그냥
한 3,000원 정도.
아무리 비싸도 한 3,000원.
이렇게 바람과는 동떨어진 배달비를 파헤쳐봤습니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이수연 씨. 취재진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봤습니다. 메뉴는 김밥.
네,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예, 크림치즈 김밥. 저는 치즈 김밥 먹을게요. 그러면은 가격이 음식비가 12,000원. 근데 이 배달비가 6,000원이에요. 50%인데 이거 시켜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이래서 제가 평소에 잘 못 시켜 먹어요.
다른 음식점은 배달비가 더 비쌉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라이더에게 고객이 낸 6,000원 중 얼마를 가져가는지 물어봤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라이더분들이 그만큼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버는 거는 수수료 빼면은 뭐 3,300원.
혹시 김밥집이 배달비에서 챙겨가는 걸까?
저희가 오히려 내죠.
오히려 내세요?
내죠.
그럼 6,000원 말고 지금 추가적으로 배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전체 배달비는 7,000원인데 이 가운데 고객이 6,000원, 음식점도 1,000원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음식점도 확인해봤습니다.
아까 손님이 계산을 해봤는데 30만 원 매출인데 실매출이 한 20만 원 되더라고요. 1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수료로 들어가고 배달비랑 식당 뭐 이런 데 수수료로.
방금 들어온 9,700원짜리 주문 내역. 전체 배달비가 6,000원인데 손님과 음식점이 3,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12,700원을 내고 업주는 얼마나 낼까?
중개 이용료라서 660원이 빠져요. 여기서 이제 결제 정산 수수료라고 해서 286원이 좀.
업주 입장에선 9,700원짜리 주문에서 3,946원, 약 40%가 빠지는 겁니다. 최근 배달비가 오른 건 음식점들이 이런 손해를 덜 보려 배달비 지원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라이더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는 플랫폼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를 수입은 그 수수료를 줄이면 배달비는 줄어들죠.
하지만 배달앱 측 생각은 다릅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중에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배달앱 업체는 수수료 외에도 광고료 등으로 부가 수익을 거둬 올해 흑자 전환을 예상 중입니다. 시민은 스스로 방법을 찾고 나섰습니다.
이모님 동일해서 35개 주문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배달 주문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무슨 35그릇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아, 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체 주문이 한 번에 들어온 겁니다.
배달비를 아끼려 아파트 주민이 한꺼번에 주문을 모아 한 겁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네네.
이런 배달을 네.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제가 매일은 아니고요. 한 달에 단지별로 해서 한두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30그릇, 40그릇 이렇게를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배달비를 소비자도 아낄 수 있고 저희도 따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생각이 됐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네, 맞습니다.
빨리 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오늘 새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흘간 진행되는데 첫날 투표율이 35%에 달했습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 투표자는 당원 84만 명입니다.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25%를 돌파한 투표율은 오후 5시 35%에 달했습니다. 2년 전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후보들은 높은 투표율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자신한 반면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대표로 만들어야 리더십에 힘이 생기고 1차에서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결선을 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말 자격이 있는 후보를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 제대로 4월 9일날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은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라며 선두주자인 김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역시 김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의 집요한 공격으로 결국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 후보 간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10일 새 당대표가 확정됩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3년 전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 판매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달아난 남성은 현지 파견된 우리 경찰이 확보한 첩보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이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마약 판매책 A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필리핀 시간 저녁 11시 25분, 한국 시간 00시 25분죠. 범죄 사실은 필로폰 판매, 필로폰 수수 혐의로.
2년 전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해 3월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최근 필리핀 당국이 강제 추방을 결정해 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부탁드립니다. 네.
A씨는 2020년 8월부터 두 달간 필로폰 49.5g을 팔았습니다.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SNS에서 구매자를 찾고 미리 고른 장소에 마약을 숨겼습니다. A씨를 붙잡은 건 현지에 파견된 경찰인 코리안 데스크의 활약이 큰 몫을 했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주재의 코리안 데스크가 정보원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을 준 윗선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요새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마약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187% 급증. 네.
와,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에 나왔던 필로폰이 전통적인 마약류라고 저희가 한다면 네. 요즘에는 손쉽게 이제 합성해서 만드는 신종 마약이 또 그렇게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화학물질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값이 싸고 또 극소량으로도 중독이 되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신종 마약 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펜타닐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네. 일명 이제 좀비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비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충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이어서 대마도 양성 판정이 됐고 코카인, 케타민까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도 보셨을 텐데 케타민 같은 경우도 마약도 신종 마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이 작년에 이제 급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자료를 보면은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에 이제 38억 원 규모였는데 작년에 이제 약 108억 원, 그러니까 187% 급증을 했고 네.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제일 적발 규모가 큰 건 합성 대마였고요. MDMA, 일명 엑스터시죠. 그리고 케타민 등의 순서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본 187% 이것도 굉장히 엄청나지만 이건 밀수가 적발된 수치인 거고
그렇죠.
감시망을
적발이 된 거죠.
네, 이게 적발이 된 거고 감시망을 빠져난 것까지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을 보자면 밀수가 이제 대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많이 들여온다는 건데요.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으로 따져 보면 MDMA, 엑스터시가 2021년에 103g에서 347g. 케타민은 174g에서 557g 이렇게 됐으니까 각각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종류도 그렇고 유통 경로도 정말 다양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사실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취재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마약 관련 소식은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수박 블랙홀로 좀 잡아봤는데요. 어제 이제 민주당 당사 앞에 이렇게 이제 수박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일명 이제 수박 깨기 집회라고 해야겠죠. 네.
뭐 아직 뭐 여름이 아니니까 수박 모양 풍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이제 부결된 이후에 수박 후폭풍. 수박 얘기 다시 참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박이 뭐 보시다시피 다 아시죠. 뭐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안은 빨간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제 겉은 민주당이면서 속은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내부의 적들을 이제 색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의원들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수박들
꺼져!
네. 우리가 왜 민주당 앞에서 이 수박 풍선을 들고 수박을 왜 깨부시러 왔습니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라면서 일명 수박 명단 이런 게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수박 칠적? 네. 포스터라면서요?
네, 수박 칠적이라는 포스터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겁니다. 뭐 국민의힘 첩자 처단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네. 옆에 보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제 경쟁을 했었잖아요. 이낙연 전 의원을 제명하라는 민주당 청원도 올라왔는데 보면 이제 6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이재명 대표도 보기 좋지 않았는지 결국 오늘 내부 공격을 중단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수박 명단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간질하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설명을 하면서 내부 단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수박 이런 논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진화 메시지가 먹힐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때 또 민주당에서는 수박이라는 말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 사고가 비극적인 실수에서 비롯됐다 말했지만 국민들은 사고를 방치한 정부의 범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붉은 깃발을 든 시민 수천 명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시위대가 의회 건물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폭죽이 연달아 터집니다. 방패를 든 경찰이 시위대를 쫓아가고 대치가 계속됩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는 사순절 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던 20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죽음에 학생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ξερα από λούς συμφοιτητές που ήταν από Θεσσαλονίκη και ήταν μάλιστα και σε προηγούμενα δρομολόγια από εκείνο. Και γι' αυτό το λόγο ήμουν δηλαδή, από τη μία φοβισμένος, δεν ήξερα τι είχε γίνει, δεν ήξερα άμα ήταν κάποιος από τους φοιτητές μου ή φίλους μου εκεί πέρα.
Να γίνουμε φωνή όλων αυτών των ανθρώπων που χάθηκαν και να φροντίσουμε να μην συγκαλυφθεί κανένα τέτοιο έγκλημα, να αποδοθούν οι ευθύνες.
붉은 페인트를 들고 철도회사 앞에 모인 시위대, 유리창과 바닥 곳곳에 살인자들이라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이번 참사가 사고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철도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의 범죄라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카트리니에서는 희생자 장례식도 처음 열렸습니다. 열차에 함께 탔던 부부로 30대 아내는 숨졌고 크게 다친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고로 지금까지 57명이 숨졌고 3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제 이분을 보면 자연스레 베트남이 떠오릅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끈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흐뭇하게 저희 인사말을 좀 듣고 계셨는데 정말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요즘 정말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제 네. 제가 한국 들어왔다가 어제 우리 국가대표 선수에 같이 오래 있었던 선수가 여기 지금 K리그 2부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개막 경기가 있어서 또 격려사 왔다가 내일 다시 이제 베트남 돌아갑니다.
네. 깜짝 방문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선수도 몰랐겠네요. 그럼 정말 기뻤겠네요.
뭐 감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또 선수는 알고 있으면 뭐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배를 해주셨군요. 제가 들어보니까 베트남 항공으로부터 선물받은 평생 무료 항공권, 저 이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공항에 가셔가지고 티켓팅하고 싶습니다라면 바로 그냥 되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 저까지 뭐 그 비즈니스 항공권을 뭐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너무 감사드리죠. 네.
5년 4개월이라는 시간, 사실 지난 1월 AFF컵에서 준우승을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직을 내려놓으셨는데 끝나고 정말 딱 마지막 경기에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분이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2차전 경기 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떠난 마지막 경기구나 하니까 조금 뭐 베트남 국가가 오는데 조금 뭉클하기도 했었고 우승을 못했다는 뭐 헛달감도 있었고 뭐 또 이게 이제 내가 다시는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는 지휘할 수 없는 경기라는 게 있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또 순간적으로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국민 영웅이란 수식어가 사실 외국인에게 주어지기 정말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베트남 인기 투표에서 BTS를 이긴 적도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네. 국민 영웅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축구 지도자입니다. 제가 뭐 BTS를 어찌 능가했겠습니까? 능가할 수는 없는 거고 비교 대상도 아니고요.
네.
베트남 내에서 조금 뭐 그냥 축구 때문에 알려진 인물이고 같이 네. 비교하는 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기사분께서 Do you know 박항서?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Do you know 싸이 뭐 이런 것처럼 Do you know 박항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정도구나. 역시 지금 제가 프라이드를 느꼈던 언어도 사실은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100일 만에 그 극복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선수들한테 내가 문화와 간섭은 최대한 너희들하고 같이 존중하고 얘들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지만 훈련장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대로 수전 교환해 갈 것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한테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게 먼저 내가 똑같이 생활하고 음식도 뭐 저는 베트남 음식 뭐 한국 음식 찾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자기들하고 제가 베트남화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서로 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서로 잘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앞서 이제 국내 활동들도 그렇고 앞으로 현장에서 더 활동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뭐 지금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뭐 저희 회사 대표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네.
아, 네네.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감독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지난 2월 기자회견 당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기술위원장은 자국 사람이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만 그 감독이 이제 네. 내정이 되었습니다.
네.
내정이 전까지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그렇죠.
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크리스만 감독도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 축구를 위상을 이 높이 지킬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역할을 잘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왜 기술위원장은 자국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베트남도 기술위원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술위원장은 감독을 선임하는 선임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위원장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수 감독을 선임하고 하는 부분의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거는 여러 가지 문화 관습 선수 감독들의 어떤 그 어떤 활동 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건 자국 사람이 더 낫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한 이야기고
오히려 감독님의 말씀을 소신을 지지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네. 들어보고 그 사람 중 일부분을 인사권을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그분이 네.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다양한 네. 거를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야기한 것이고
네.
아직도 기술위원장은 한국에서 기술위원장은 한국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변하지 않았다.
저는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축구 선배로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고 감독님으로서도 정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구 방향 이런 방향으로 좀 더 힘을 갖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 축구는 이제 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나 뭐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밥 먹고다는 서로가 뭐 다양한 의견을 잘 수용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조정자들이 잘 역할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축구 감독으로서 뭐 또 제 역할을 충실하는 게 또 한국 베트남 관계에 뭐 어떤 조금이나 일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축구 감독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정말 겸손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영웅인 박항서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김민재가 보여준 건 수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시즌 세 번째 골을 넣을 뻔했는데요. 이런 활약에 팬들은 수비를 하다 쓰러지는 김민재를 향해 킴을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공이 흘러들어온 순간 상대방 공격수가 자유롭게 슛을 합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김민재가 온몸으로 슛을 막아냅니다. 이 수비가 없었다면 나폴리는 전반부터 끌려갔을지 모릅니다. 공격수들은 오늘도 김민재 앞에서 고꾸라지기 일쑤였습니다. 비록 반칙이 선언됐지만 김민재의 투지에 팬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선 큰 키와 힘을 앞세워 상대에게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때론 김민재의 파워 앞에 상대는 물론 같은 팀 선수들까지 나가떨어졌습니다. 늘 그렇듯 10번 패스하면 9번 넘게 성공했고 공중볼 다툼에선 8번부터 8번 모두 이겼습니다. 나폴리 공격수들은 틈이 보이지 않을 때면 김민재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풀어갔습니다. 김민재는 중원 싸움이 여의치 않을 땐 직접 긴 패스를 최전방까지 보냈습니다. 후반에는 시즌 세 번째 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동료 오시멘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김민재가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뛰며 후반 추가 시간까지 상대 역습을 막아내는 투지를 보였지만 후반 22분 상대에게 벼락 같은 중거리 슛을 허용한 나폴리는 8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에서 뛰는 이재성은 소속 구단 마인츠가 뽑은 2월의 선수가 됐습니다. 이재성은 지난달에만 3골을 넣고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재성은 오늘 밤 호펜하임전에서 네 번째 공격 포인트 사냥에 나섭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걸까요?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공기질은 좋지 않아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서연 기자입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은 한껏 가벼워졌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공원은 늦은 오후까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해가지고 저희 4명이 모여서 나왔습니다.
제가 패딩을 입고 있다가 벗고 나오자마자 바로 벗었거든요. 따뜻해갖고.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던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면서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대전 1도, 전주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7도, 광주 18도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여전히 탁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및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 대구에서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크고 작은 불씨에 유의해야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